오늘은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지난 2월 18일부터 시작한 사순절이 이제 종려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사순절의 끝자락, 깊고 깊은 시간, 고난 주간을 보내며 갈보리 십자가 그 정점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은 우리들은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말을 하죠. 늘 해왔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주님 빨리 부활하셔야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순절 근신하고 절제하고 또 이렇게 말씀과 묵상의 시간을 나름대로는 은혜롭게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또 갈보리 십자가 없이 부활의 빈무덤이 없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영광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도와 묵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 이제 그 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끝까지 십자가 지신 주님과 함께 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분노 조절 장애 또 충동 조절 장애가 심각합니다. 헤어진 애인 이 밉다고 자동차로 들이받고 또 연인과 다투고 홧김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 또 가족들끼리 재산 문제로 다투다가 엽총을 발사합니다.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고 그 차 앞에 가서 이렇게 급정거를 하면서 위협하고 또 주차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행인에게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중상을 입힙니다. 요즘 연이어 발생하는 분노 범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평등과 또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는 이 사회의 현실은 분노를 점점 증폭시키고 또 분노는 이제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 문제가 되었고 또 사회 전반에 분노의 정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 사회의 분노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제력을 잃은 분노가 폭발하면서 욱하는 범죄나 또는 폭력 사건으로 치닫는 데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그런 분노 범죄들을 보면서 과거에 비해서 황당하고 또 잔인한 것에 주목하며 염려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그런 분노가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면서 사회 곳곳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파괴, 또 상처와 고통, 원망과 증오, 복수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5일자 국민일보의 한 칼럼에서는 대한민국을 심각한 갈등 사회로 진단했습니다. 이념이 다른 상대방을 쓰레기 혹은 벌레로 취급하고 또 기업주와 직원과 같은 계층 간의 갈등은 갑을 논란으로 이게 확산됩니다. 또 선거가 끝난 뒤 우리가 그 분포도를 보면요. 그 선명하게 드러나는 색깔 구분을 보면서 한반도가 남북으로만 분열된 것이 아니라 동서로 이렇게 갈라져 내 동가리가 난 그 현실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 갈등은 무차별한 비하로 이렇게 앙금이 퇴적층처럼 쌓이고 또 노후가 불안정한 부모 세대와 취업난에 시달리는 자식 세대의 그 세대 간의 갈등 역시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등은 이렇게 많은데 이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은 바닥이라는데 있습니다. 갈등의 골은 깊은데 이를 관리하는 능력이 낮을 때 그 사회는 위험한 사회가 되는 거죠. 갈등은 불안과 불만을 계속 만들어내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게 되고 상처와 분노 그리고 증오와 복수로 치달으면서 역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갑니다. 분노와 충동이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폭주하고 또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요즘 한국 사회. 그 속에서 결국 다치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상처받은 마음을 부여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서도요.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와 다른 점을 용납하지 못하거나 또 자기에게 행한 잘못을 관용하지 못하여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강을 넘은 깨어진 관계들로부터 언제부터인가 눈을 맞추기도 힘들고 또 길에서 맞닥뜨릴 때 피하고 싶은 서먹해진 관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병들고 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 조직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파괴되고 병들고 불완전한 그런 것들을 치유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감탄하셨던 하모니를 이루고 보기 좋았던 그 창조의 그 원래 모습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우리가 속한 사회와 또 세대에 적용하고 완성해 갈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노 조절 장애 또 충동 조절 장애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갈등 이런 시대적 사회적 병리 현상에 우리 기독교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그리고 병들어 신음하는 이 사회가 건강하게 회복하도록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존재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 가르침을 세상 속에서 구현해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상처와 분노와 증오, 고통, 복수와 보복으로 병들고 뒤엉켜진 이 악순환의 연결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음을 이렇게 보여줘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에 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올곧은 그런 빛으로 또 병들고 신음하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자정 능력을 가진 소금으로 세우셨습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누군가가 내 아들이나 딸을 숨지게 했다면 내 소중한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다면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그 고통의 시간의 끝에서 자식의 목숨을 앗아간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저주와 증오, 분노와 복수. 올해 새해 벽두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이었는데요. 이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애틋한 그리고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이런 서글픈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또 분노하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범인이 자수하고 그 아들을 죽인 뺑소니 범이 있는 경찰서를 찾은 그 피해자의 아버지, 그는 뺑소니 운전수에게 자수를 했다니까 고맙다, 고통스러울 것 같아 위로해 주러 왔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용서를 선언하자 대중의 그러한 울분과 분노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 그리고 갈등 공화국, 이런 오명을 씻어줄 신선한 반향이었죠. 최근 국내외적으로 범죄와 테러로 분노와 증오, 복수로 얼룩진 이 어두운 사회에 해법의 방향등이 켜진 것입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전화 인터뷰에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의 의지에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박물관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전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 자녀가 한 대 맞고 들어오면 너는 왜 두 대, 세 대 못 때리느냐고 다그치는 이 세대지만 용서는 이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혹자는 용서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큰 고통과 슬픔, 결핍과 손해를 안겨준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용서를 배우고 또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용서를 가르치셨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용서를 강조했고 또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인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복수와 보복의 정신이 아닌 용서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함을 역설하셨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옛말이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절대로 대받아 치지 마라. 누가 너를 치거든 그 자리에 서서 맞아라. 누가 너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내 셔츠를 달라고 소송하거든 내 가장 좋은 외투까지 잘 포장해서 선물로 주어라. 그리고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여라. 너그럽게 살아라. 너희는 옛 율법에 기록된 친구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잘 알고 있다. 나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다. 나는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겠다.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라. 누가 너희를 힘들게 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성도 여러분, 사실 원수를 사랑하고 또 위하여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보복해서 원수를 갚으라고 가르치는 종교도 있고 또 아예 다 잊어버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기억하지 말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무제한적인 용서를 베풀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순종이고 죄입니다. 예수님은 화해를 거부하는 제자들에게 엄정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에서 아주 분명히 나타납니다.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작은 빚을 진 친구에게 빚독촉을 하자 하면서 괴롭히자 이 소문을 들은 임금이 노하여 큰 빚을 탕감받은 종에게 다시 채무 이행을 요구하면서 옥에 가둡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인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즉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하루는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끝난 후 함께 예배드린 한 장군이 요한 웨슬레를 찾아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어도 내게 총뿌리를 거두는 그 놈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죽어도 용서할 수 없으시다면 그러면 앞으로 죽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주님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용서의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이것에 대해 주님은 주기도문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형제의 작은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큰 죄를 용서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도 우리가 용서해야 할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죄,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그런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온갖 수치와 모독을 당하셨고, 또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자신의 생명, 피와 물을 다 쏟으며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모든 인류의 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전가되었을 때, 뒤집어 씌워졌을 때, 그 참혹한 순간에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예수님, 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그런 당연한 이유를 찾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들을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용서를 강조하며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용서를 실천하셨죠.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용서의 사람을 말하라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합니다. 불행은 노예에서 끝나지 않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그 인생의 바닥에서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이야기는 자신을 노예로 팔아 인생의 가장 그 꽃다운 청년기를 지독한 고생과 또 절망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은 형들을 눈물 속에서 제외하고 또 형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훈훈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요셉을 꿈의 사람, 그리고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시점이 어디였을까요? 언제부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좀 궁금해집니다. 정말 요셉이 인격적이고 또 이렇게 용서의 사람이라면 왜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의 고향을, 집을, 아버지의 집을 찾지 않았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 성공하면 그 모습 제일 먼저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고 또 과시하고 싶은 것 인지상정입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무엇보다도 형들에게 시기를 받을 정도로 자신을 사랑했던 그 늙은 아버지의 생사가 궁금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그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총리가 되고도 한참 후 7년 풍년이 지나 흉년이 들어 형들이 자기 앞에 곡식을 구하러 올 때까지 고향집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때까지도 요셉이 형들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형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 그리고 분노가 고향으로 달려가고픈 요셉의 발목을 잡은 것은 아닌지 이렇게 추측을 저는 해봅니다. 물론 총리가 되었을 때 다짜고짜 집으로 돌아가 그 막강한 힘을 휘두르면서 형들에게 복수의 칼을 휘두르지 않은 것만으로도 요셉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토록 만나고 싶은 아버지와 동생을 찾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은 자기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노, 미움이 자신을 어떻게 몰고 갈지 알 수 없었고 또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여류 작가 엘리엇은 인간은 알게 모르게 다섯 가지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가지의 감옥은 이런데요. 이기적인 사랑의 감옥, 쓸데없는 근심의 감옥,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 남의 것만 좋게 보는 선망의 감옥, 그리고 증오의 감옥. 오래전 감옥에서 나왔지만 요셉은 여전히 증오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 당대 최고의 자리, 총리 자리에 올랐지만 여전히 그는 원망과 분노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일국의 총리로 위풍당당했지만 그러나 그 화려함 속 뒤에는 여전히 상처받은 그러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또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증거의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그리고 원망과 분노의 노예에서 해방되려고 요셉이 처음 선택한 것은 망각, 잊어버리는 거였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죠.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그때까지만 해도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고향집들과 또 형들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는 것, 망각은 용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며 곡식을 구할 때 그때서야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으면서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미국의 퓰러신학교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 루이스 스케즈는 한 사건을 통해서 용서의 길고 긴 여정을 본인이 체험을 합니다. 그는 어느 날 마을의 한 경찰관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 막내 아들을 학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는 경찰관에 대한 그러한 울분 때문에 며칠을 집에서 미친 사람처럼 큰 소리로 이렇게 벽을 치고 또 소리를 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이 용서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있으면 비참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경찰관을 용서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했습니다.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그는 용서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순찬차를 타고 가는 그 경찰관을 보는 순간 그는 자신이 용서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금 분노가 치밀었던 것입니다. 다시 용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좀 쉬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난 후 그 경찰관이 난폭한 언행 때문에 해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이 교수에게는 꿀보다 더 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보복을 한 것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는 그때 다시 한번 그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도 교수에게는 그 경찰관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용서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용서는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용서를 구하며 죽어갔고 또 한국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오히려 양아들로 삼았죠.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용서라는 멀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긴 세월 용서와 씨름하였듯이 용서는 결코 값싸지 않으며 고통 없는 여정이 아닙니다. 교육 이론에 따르면 무언가 새롭게 배운 지식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그 지식의 내용을 200번쯤 반복해서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무려 200번의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내게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며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수많은 반복 학습과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도록 우리를 세상에 주님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피해자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용서는 결국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부활의 전주곡인 사순절은 희생과 절제를 연습하는 계절입니다. 용서는 감정적, 육체적, 또 사회적, 또 재정적 손해를 받았음에도 수용하는 것이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대갚아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희생과 절제, 자발적 권리 포기를 연습하는 계절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순절 끝에 부활과 영광의 또 생명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희생과 절제의 현수교를 지나서 용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럼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주님의 사랑 그리고 고난과 죽음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과 희생 너무나 작고 부족하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또 용서의 정신으로 남은 시간을 채울 때 그것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더 풍성하게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이 생명의 계절에 저희들은 사순절 끝자락에서 죽음보다 더 강렬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와 그러한 충동이 난무하고 또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가는 이 사회 속에 살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불화하며 깨어진 관계를 부둥켜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본받아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